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의 역사를 살피고 난 이후에 이제 역사가 계속 이제 진행이 돼 가면서 시간들이 꽤 빨리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미 창세기 그 한 권 안에 구약의 역사의 반 이상이 그 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구약의 역사 반 이상을 살폈고 또 그 이후에 벌써 우리가 400년 이상을 훑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사사기를 다 살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룻기를 살피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는 사사시대 이후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폈던 뭐 레위기나 또 신명기나 이런 것처럼 이 출애굽 여정 속에 있었던 시내산의 역사가 레위기고 그 다음에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역사가 신명기이었던 것처럼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 어느 시간에 속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기드온이나 입다가 사사로 활동하던 그 시대쯤의 역사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정확히는 뭐 어떤 사사의 시대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어쨌든 이 룻기가 이 사사기 속에 있었던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룻기 그럼 저자는 누군가? 저자는 이 탈무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주장에 의하면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본서를 사무엘로 저자를 사무엘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면 알지만 4장까지 있는데 4장 거의 끝에 가면 다윗과 또 그의 조상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러면 본서가 이 룻기가 다윗 왕의 어떤 그 행적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적혀졌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보다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그의 어떤 그 혈통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서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보다 더 후대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그것은 누군지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기록 시기는 역시 맞물려서 룻기가 사사시대의 역사의 어느 부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는 맞지만 적혀진 시기는 그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 그러니까 왕정시대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이후일 거다. 그러나 늦어도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솔로몬 이전에 그렇게 적혀진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룻기에 나오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핵심 그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히 룻기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살펴야 되고 왜 이 인물이 남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고 이들이 관련됐던 지역은 이제 베들레헴 지역과 그리고 저들이 움직였던 모압 이방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이 저 모압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룻기의 기록 목적은 뭔가? 자, 룻기가 적혀진 시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룻기의 내용이 말해주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이 기록 목적을 좀 여러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적혀진 시기는 사사시대를 지났을 때인데 내용은 사사시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룻기가 적혀진 이 역사적인 이유, 시기적인 이유로 볼 때는 그 기록 목적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했던 왕, 이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기록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굳이 뭐 사사시대가 다 지나갔는데 그 많은 사건 중에 룻기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드러내서 여기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 묵상을 통해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 역사적인 묵상을 보아도 이 역사적인 묵상을 잘 찾아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목적들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역사적인 목적만을 표면적으로 보고 룻기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면 다만 그냥 어떤 이 족보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고자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그랬구나. 그럼 교훈을 찾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룻기서의 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 설교의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훈적 목적을 찾으려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뭐 지극한 사랑 이런 게 주제가 된다. 효도 뭐 이런 거 아니면 시어머니와 뭐 며느리의 관계 뭐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이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많이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의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이 룻기의 내용이 사사시대의 종교적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금 그러니까 사명을 잊어먹고 정체성을 잊고 약속이 무시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자가 살기 힘든 그 시대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힘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고 그 법도와 그 규례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목사님 뭐 이제 세상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찌 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같은 교인끼리도 이렇게 뭐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사명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거지. 그것이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의외로 이게 무슨 다윗의 어떤 족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이번에 보면서 더 묵상된 것은 이 룻기는 정말 믿음의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뭐 히브리서가 뭐 믿음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룻기도 잘 보면 굳이 이런 얘기를 등장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얘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잘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날과 같이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성도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 여자였던 룻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사명의 땅, 그 약속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길, 참된 길, 은혜가 있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게 룻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초보자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룻과 같은 이 여자를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앙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바로 룻이라는 우리의 타겟과 같은 이 여자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보아스 같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성도와 같은 오랜 신앙을 가진 우리 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라고 판에 박힌 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교회의 풍토 속에서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너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어떤 그 모델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다라는 그런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이 큰 흐름을 알고 파악하고 읽어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룻기를 뭐 고부간의 뭐 화목을 권면하는 그런 책 또는 뭐 여인의 현숙함을 위해 설교할 게 할 때 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 이 등장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이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핵심들을 알고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지금 신자와 비신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살피며 지금 출애굽부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명령과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약속들을 받고 소명의 땅에 들어간 누굽니까? 사명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런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도 같은 성도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기서 뭐 약사다, 건축사다, 뭐 무슨 법률이다,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그거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우리가 바른 길들을 살아갈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의 주인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사사기를 통해 전체적으로 살폈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잊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의 내용의 근거를 볼 때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그러면 전혀 모르는 완전히 부패한,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게 명하는 이 결론을 보면 완전히 부패한 세상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삶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거나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민을 갔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민을 갔다가 모압으로 그리고 다시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를 비롯해서 유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레위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사시대가 전체, 그러니까 룻기는 이 사사시대 속에 백성들이 지금 어떤 수준인가를 상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사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시대를 조명해 봤을 때, 역사를 평가해 봤을 때 이 사사시대의 결론은 결국 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사명을 잃은 상태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이 시간에 사사기 3장에서 16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기드온 사사 때로부터 보면 자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신앙의 태도가 점점 더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가는 하향 곡선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태는 레위기의 명령과 약속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했고 기드온의 아버지 같은 경우 바알과 아세라단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명령과 약속을 근거로 사회 문화나 풍습들이 형성이 됐지만 결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조차 우상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회가 이런 그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뭐냐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이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주의 뜻대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이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목적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부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이후 이 중세시대를 걸쳐가면서 어쨌든 암흑시대라고는 말을 해도 어쨌든 유럽 전체 어떻게 보면 세계 많은 이 그 곳곳에 영향력을 미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실 세계 전반적으로 그런 이 말씀이 바탕이 된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법률과 뭐 이런 모든 이 풍습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사실은 기초를 두고 자라간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가 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후에 그 영향력은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다스리는 영향력으로 미쳐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사사시대처럼 그 사명을 받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문화 속에서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룻기는 오늘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가 나아갈 바를 말씀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그리고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삶을 먼저 이제 1장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분위기는 불순종해서 그다음에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빛으로 이끌어야 됐던 그 이방 족속들이 더 힘이 세져서 짓밟는 그런 얘기만 지금 우리가 살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1장부터 뭘 말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거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신명기 28장의 근거로 보면 순종의 삶의 결과는 원래 풍성한 소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재앙과 기근과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의 결과가 그 땅에 있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에 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요, 저주나 심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저주, 심판 이런 건 뭐냐면 어떤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끝장이 난 상태, 이제 끝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끝장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 징계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방 나라의 그런 어떤 압박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꾸 하나님은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그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른 자기의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백성들이 약속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해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을 걷는 백성들을 바르게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성경의 여러 사건을 보면 대부분 이 흉년이라는 게 종종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게 항상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 참 힘든 거긴 해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막 불안할 때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그런 표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아니면 죽는 문제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뛰어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참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다른 어떤 징계보다 이런 징계가 훨씬 더 가벼운 징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뭐 징계가 온다든가 목숨을 요구하는 징계라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렇게 물질적 어려움으로 먼저 다가오는 이런 우리 안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죠. 첫째는 어떡합니까? 대들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망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징계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온전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매, 그 매는 뭐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그거를 바르게 깨닫고 어떻게 돼요? 바른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기도로 회개를 할 때도 단지 입으로 쏘리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라는 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죠. 어디로 돌이켜요?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의 자리로 돌이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열방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삶,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되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 짓밟는다고 하더라도 짓밟힌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짓밟는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면 처음에는 돌아오라고 말로 하십니다. 말로. 그런데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제 뭐 그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거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라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린 자식들, 그런 자식들은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같은 리더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때려도 말을 듣지 않을 땐 그때는 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도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평안하고 더 잘 된다. 이건 가장 무서운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근실이, 성실이 채찍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그릇된 길이 있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지체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건 참 위기의 순간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결 근거로 볼 때 이미 성도들의 삶에 채찍질,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도를 넘어서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돌아켜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또 우리 지체를 통해 강단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도망가서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장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다 벨데임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징계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피해서 도망쳐가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잘 상황을 파악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도저히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흉년 초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그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더 살기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올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공평한 세상이고 그게 평안을 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책임을 함께 감당하려야 될 그때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도 어디로 갔어요? 그런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무관한 땅.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했던 이 모압 땅으로 피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지파가 사는 데로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거기도 하나님의 동일한 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봐야 똑같은 거야. 나는 희생을 해야 되고 나는 뭔가를 나눠서 같이 이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과는 아주 무관한 그런 이방의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모압의 땅으로. 이런 걸 보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항상 보이지 않은 그늘에 있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축복과 또 그 다음에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의 정상적인 교회라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게 해서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도록 배워가도록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어떤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모든 지파가 똑같이 하나님의 공통된 명령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회 지금 우리는 호주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어느 교회를 들어가든지 이런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의 의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더 헌신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나오미 같은 이런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러면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교육이 될 텐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에 들어갔는데 뭐 굳이 뭐 나오미하고 이 엘리멜렉이 저 모압 땅까지 저기 저 이민 가지 않아도 그냥 이 교회 다녀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네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이 교회 속에 숨어서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적어도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누려도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누려도 그다음에 책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를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싫은 겁니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로 모여들고 여기 같은 경우 외국 교회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영어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보면은 다 그 뿌리에는 많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공동체 속에 한 성도로서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호스트가 되기보다 늘 게스트처럼 살려고 하는 항상 VIP로 교회에 왔어요. 물론 처음엔 VIP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주님의 마음 앞으로 인도하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한 교회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VIP로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런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의 영적 건강이 자꾸 해치는 거고 성도들도 서로 힘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오미와 이 남편 엘리멜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아들 말륜, 기륜이 이제 남았는데 자, 이렇다면 또 하나의 징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이런 것을 좀, 이런 이 위기를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좀 빨리 알아듣고 그냥 회개하고 뉘우치고 각성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나오미는 미련을 두고 거기서 모압의 여자들을 불식이나 이제 며느리로 맞이함죠. 그래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이제 맞을 수 있도록 하게 됐는데 하나의 이름이 오르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룻. 여기서 이제 룻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가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또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모압으로부터 돌이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삶이 뭐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10년이나 그렇게 그냥 적응하며 산 거죠. 그런데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죠. 그리고 두 자부, 며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지금 모압이라는 이 전제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길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삶은 죽음을 향한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호소하시고 외치는 분이지 불순종했으니까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종종 말하는 것처럼 교통법규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너 어겼지. 이리 와. 여기 가만히 서. 지나가던 트럭이 또 들이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규를 어기는 순간 뭐 트럭이 들이박든 뭐 무슨 사고가 나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명령을 내리시고 뭐 이렇게 통제하려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허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땐 죽음의 늪으로 빠질까 봐 미리 안전한 길과 복된 삶의 길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큰 죄를 지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막 구해내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이 그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 나오라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옥에는 속아서 왔거나 끌려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따라 자기를 주장하며 살던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면 아마 지옥에 가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단지 한순간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4절을 참고하면 지금 나오미 스스로가 아까 말했죠. 위기가 왔는데 그런데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아들도 결혼시키고 결국 그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그 땅에서 어쨌든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길을 보내면서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알아요 다. 나중에 룻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가 좀 더 마음 편한 곳으로 가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 성실하게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서 주신 그 약속과 명령을 알면서도 10년 동안이나 결국 불순종으로 고집하고 스스로 편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결국 그 결과는 성경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 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우리가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기드온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덤벼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잘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다 보면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나오미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모압이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우상 숭배 민족이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뭐 그 아들들이 잘생겼겠죠. 그 동네 살다 보니까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룻은 결국은 그 결혼을 계기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나오미가 비록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깨닫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시집을 가고 나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는 일을 당한 겁니다. 아마도 이때가 한 20대라고 예상이 되는데 결국 나오미는 모든 것을 그래서 잃게 되고 상황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남편을 잃은 이 며느리들, 두 젊은 며느리들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가 좀 새삼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듣고 기륜의 아내였던 이 오르바라는 여자는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 말론의 아내였던 룻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죽겠다. 그런 굳은 결심으로 따라 나섭니다.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오히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제 풀이다.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룻은 뭘 한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이 집으로 시집 와서 알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했다가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했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막 위기를 만나고 이런 불행들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기도원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며요. 아니 출애굽할 때 그렇게 기적으로 다 했다더니 이거 하나 해결 못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생존을 따라가는 경우가 태반인 경우가 다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그 삶이 분명히 고되고 자기 인생은 평생 이렇게 시어머니 복양하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편리한 그런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 자주 드리죠 제가. 룻의 믿음의 여행은 이렇게 믿음의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는 선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안 게 아니에요. 다만 소개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만 알지 그 디테일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을 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예요?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상치도 못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는 연애하고 좋은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초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와 이렇게 결혼한 분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같이 결혼해서 교회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배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걸 아시기에 이제 최대한의 초청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는데도 그 선물이 제시돼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로 선물을 주시는데 거기로 초대하시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을 선택한 사람만이,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소개받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그 소개와 그 부름이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구나. 누군가가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있구나. 이걸 믿고 문을 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은 문을 연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상하게도 여기 젊은 우리 사람들도 항상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그거 뭐 기적, 표적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뭐 그럴 수 있겠냐 그러다가도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에 딱 쓰면은 기도원처럼 합니다. 표적을 보여봐라. 희한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넘어서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된 이 그리스도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 교회의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룻처럼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셨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됐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실 겁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시집 와서 비록 남편들이 다 죽고 과부가 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믿던 그모스를 말하면서 야 우리 그모스시는 그러진 않아. 이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시아버지도 듣고 남편도 둘이나 다 죽게 말이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따라 나설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아마 여기도 있을 건데 이런 룻의 신앙을 잘 보시고 항상 뭔가가 뭐 기적적인 것을 체험해야 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도마가 그 이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믿는 것보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듣고 믿는 자, 약속을 듣고 믿는 그런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내 눈에 뭔가를 확인해야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그렇게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비록 상황과 환경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최악이 되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 나오는 이 룻과 같은 믿음의 선택,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살아가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삶은 힘들 수 있으나 만약에 그런 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기에 어쩌면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그런 자로 세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기에서부터 이런 믿음의 바른 선택을 시작을 한 룻 계속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결국 이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배출되는 그 혈통에 아주 중요한 그 가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자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엄청난 일이 믿어진 거예요. 언제요? 룻이 뜨거워서 체험하고 기적을 보며 말하는 것마다 기적을 일으켜서요?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는 믿음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불순종을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이었다면 룻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함으로 결국 축복된 인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인물 중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그 강한 여리고성을 견고했어도 결국 무너뜨리고 아이성처럼 작은 데서도 넘어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순종 아닙니까? 그것처럼 결국 성도의 삶이란 뭐예요? 상황과 환경의 좋고 나쁨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고 그 명령과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거. 거기로 우림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 믿음의 얘기가 룻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면 나오미의 경우는 이제 다 바닥을 친 여잔데, 그런데 성경을 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이 여자가. 사사시대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살면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법이 미치지 않는 모압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결국 다시 그가 그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와서야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서 축복을 주십시오, 사업 대박 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안으로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다시 회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란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눌러버리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떤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돕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다가도 흘린 것은 걷지 마라. 곡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심지어 공중의 새를 위해서 웬만한 그 과일도 다 털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먹을 만큼 따고 웬만한 건 두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요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흉년의 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회적 명령들이 있었죠. 그 어려운 시기에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민족의 어려움을 같이 돕는 그런 명령을 외면하고 떠나서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잃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땅, 자기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존재하는 땅에 와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비록 자신이 불순종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서 다 팔았던 것까지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서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이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여러분 모르죠. 그 안에서도 또 아주 더 그냥 더 악하고 더 질기게 살아서 그래 잘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함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사역으로 모이고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꼭 이 세상에서 굶어 죽거나 뒤처질 거라고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꺾이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거기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우리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 약속대로 사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가족,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문화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축복을 누리고 더불어 남도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늘 쉽고 편리하게 개인적으로 살았던 이 나오미가 돼서는 안 되고 비록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래가면서 막 먹을 게 없다 짜증내지 않고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와 나눌 수밖에 없어도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려고 했던 룻과 같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나오미였고 이런 게 바로 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죠. 보아스.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보아스는 흉년이라는 이 똑같은 위기,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똑같이 그 상황에 있었으니까 같이 느꼈던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함께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와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 이 어머니를 책임지며 살아갔습니다. 완전히 외국인이죠. 요즘에 그 다문화 과정에 대해서 한국에서 문제가 많았죠. 베트남 어떤 그 부인을 막 폭력으로 가고 그래가 지금 큰 이슈가 됐는데 종종 저도 그런 걸 자주 보거든요. 그 다문화 가정이 살아가는. 근데 정말 힘들죠. 우리도 여기서 느끼잖아요. 물론 영어가 아주 편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맞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자, 그렇게 보면 모압도 똑같다. 모압에 있었던 이 룻도 똑같아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보리를 주워서라도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식량을 주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엘리멜레,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더 호의를 베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야, 저거 왜 하나 더 와가지고 저 우리 밭을 왜 자꾸 저래? 저 나가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여자가 있는 쪽에는 더 많이 흘려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을 근거로 이제 요거를 잘 자기한테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용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룻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해주는 대로 순종을 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부자리 안으로 들어가요.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읽어보십시오. 왜 그랬는가? 그 당시 결혼 풍속으로 봐서 지금 룻의 나이가 20대쯤이라고 그랬죠. 20대 뭐 중후반쯤 됐을 거라고 보는데 남편하고 뭐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고 보면 그렇게 보는데 뭐 아무리 뭐 돈이 많고 호의를 베푼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노인네에게 그런 방법으로 시집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노인네의 재산을 노린 완전히 불려오던가 그러기 하기 전에는 요즘 뉴스에도 말하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70대 돈 많은 사장님이라고 해도 그 20대 소녀가 20대쯤 된 여자가 뭐 그 70대 80대 된 그런 분들한테 뭐 시집을 간다 이런 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룻이 지금 작당을 하고 늙은 노인네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 좀 팔자 좀 피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룻이 지금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렇게 한번 팔자 좀 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오미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법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게 한 근데 그 뭐 다른 문화에 살던 사람이 뭘 비슷한 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알지도 못한데 그 누구 침대에 그런 이부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시킨 것을 그대로 해요. 20장 20절,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도 인정하죠.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살려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수혼법이라고 하는 건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법도와 규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수혼법은 고대 근동지역의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히타이트 법률 같은 곳에 보면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있었어요. 형이 죽고 형수에게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신 형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수치수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형사치수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꼭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정말 가난한 자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을 나의 친척과 나의 이 혈육을 도와야 되는 이거를 거절한 사람이다라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건 이기적인 놈이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걸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거부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이 친척의 순서를 따라서 가까운 순서를 따라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죠. 지금 이런 게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의 이야기들을 볼 때 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런 법을 주었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원법의 목적은 뭐였냐면 가장 큰 이유는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또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가 된 여자가 다른 집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 여자가 갖고 있던 땅이 그 집화 속으로 가버리니까 이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자식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자 된 분들이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주변에 이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습게 여기고 아주 쉽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 주변에 그걸 잘 못 들었었지만 가끔씩 그런 소식이 쭉 연결해서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수원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룻의 경우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닌 게 룻이 보아스의 자녀를 낳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이어지는 혈통을 이렇게 낳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 룻은 보아스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혈통이 보아스의 혈통으로 가기 때문에 뭐 다른 죽었던 아들의 그런 뭐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찌 됐든 아무리 수원법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20대 룻이 그것도 한 꽤 나이가 아버지뻘 이상 되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나이는 뭐 숫자다 이래가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통념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지금 벌어진 거죠. 저도 20대 초반이었을 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동기 같이 졸업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이제 자랐죠.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갔는데 우리 동기 여자애들이 이제 남자를 사귀고 결혼할 사람을 사귀면 그때 당시는 대부분 뭐 보통 3, 4살 이상 뭐 5살 뭐 이렇게 차이 나는 남자들하고 만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도둑놈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졸업한 내 여자의 동기 애들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4살, 5살 많은 사람 사귀면 정말 도둑놈 같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가라고 한다면 요즘 이 젊은이들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 여기 도저히 안 되는데 저기 한 80대 되는데 돈도 많아. 괜찮은데 그냥 거기나 시집 갈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지금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볼 때 이게 부도덕한 게 아니었으니까 룻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율법 속에 속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룻은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럼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여자가 자기 품에 달려 들어와서 그런 상황에서 요즘 같은 경우 뭐 이 신문지상에 보면 아무튼 그 이 정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실컷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몹쓸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왜 그랬는지를 일의 자초지정을 차분히 묻고 그리고 오히려 룻이 가졌던 이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순종의 삶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룻을 좀 지켜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벌써 여기서 내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룻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 나이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압에서 딴 사람 딴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기 왔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네가 베푼 인애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들었어. 이 사람도 소식을 들었어. 부모 시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들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더 이가 정말 신실한 걸 봤다 그 말입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생각해봐도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판에 위기에 빠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는 거죠. 왜요? 보아스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대로 바르게 적용하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 여자를 내가 취하겠다가 아니라 바른 방법이 뭔가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장 12절을 봤더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순서로 봤을 땐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너를 먼저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먼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보아스나 이런 형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사사시대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언법을 거절할 때 모욕을 당하는 절차까지 있다고 했는데 보아스의 경우 자기보다 먼저 책임질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며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 어떻게 하기 원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도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보아스의 그 모습 그대로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돕기 위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삶을 그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정죄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지 죽이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바르게 살리는 법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고 나면 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모두를 살리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그 나라를 살리는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며 살아가던 이 나오미, 엘리멜렉, 이 사람과 보아스 둘의 공통점은 일단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달랐죠. 나오미는 어떤 거예요? 그 율법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무시하고 피하려고 했다면 보아스는 심지어 내가 이것을 책임질 때 그냥 그래 나한테 시집하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떠날 때 팔았던 땅, 모든 빚 이걸 돈으로 다 갚아야 돼요. 그걸 돈으로 다 갚아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게 지금 이 보아스가 하고자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 팔아먹고 갔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그 땅을 다시 다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회복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그거를 물으려 했던 사람 그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다시 그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처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이 사회는 누구나가 어떤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모른 척하고 누군가는 쉬고 있고 누군가는 자기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결국 아는 보아스 같은 사람은 늘 그 짐들을 늘 짊어지고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바라고 나오미나 엘리멜렉처럼 내가 교회에 거하면서도 늘 혜택만 보고 VIP 취급만 당하려고 했던 나도 모르는 그런 태도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룻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금 사회처럼 우리는 이게 살기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기 힘들고 뭐 이렇게 살기 힘들고 그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비록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자 한 하나님의 초대를 믿고 그분의 말씀이기에 루처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오랜 시간 동안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산 이 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잘 알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나오미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럼 나는 지금 나오미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보아스처럼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 또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떤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다윗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4장 21절부터 읽어드리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보아스가 살몬이라는 사람이 낳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 전쟁 때 그 이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 열두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 전쟁 때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여리고에서 그 여리고의 그 이 그 살 정탐꾼을 살렸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죠. 그 기생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지금 누구 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취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 오벳이라는 사람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와 같은 불순종이 판을 치는 세상 지금 오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삶이란 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자의 삶, 믿음의 길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룻기를 읽으면 충분히 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